금요일 아침 경제 이슈 좀 쉽게 풀어보죠. 경제 브리핑 알고란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알고란을 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TV 알토란 같은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이게 팟캐스트로도 송출이 되던데요.
어떻게 오디오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하나 팠습니다.
네. 아, 팠어요?
네.
잘 파셨어요?
네.
자, 4.7 재보궐선거 끝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시대가 열렸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공 재개발 재건축 차질 빚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공공 전세 주택 공급 또 속도가 붙는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이게 어쨌든 오세훈 이제 당선인이 되면서 서울시장이 되면서 약간 지금 정부 정책과는 부동산 정책이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LH 사태가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에는 차질을 빚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 공공이 아니라 민간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사실 서울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법을 바꾼 데는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정부는 공공입니다.
네.
이 공공 가운데서 이제 어제 나왔던 건 뭐냐면 119 대책이 있어요.
음흠.
대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네. 찾아봤더니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뭔가 뭐 임대차 3법이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을 내놓았는데 전세가가 급등했으니까 당장 집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공공이 정부가 주도해서 주겠다라고
네.
해서 내놓은 대책이고요. 시세의 한 80에서 90%로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최장 6년 동안 이제 한 9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 대책의 첫 번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공공이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은 어디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 건설사한테,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한테, 자, 너희들이 집을 지으면 우리가 나중에 사줄게.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집을 지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나서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니까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자금 조달. 이게 민간 입장에서도 일단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공공 전세 주택에다 물량을 공급해라라는 취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 부지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100억이 생으로 있어야 그냥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공공 전세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정부가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가요. 세금 감면도 해줍니다. 세금 감면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파는 사람한테 사업자 그 세금을 깎아줍니다.
양도세를?
토지, 네, 토지 매도자한테. 왜냐하면 이 공공전세주택을 사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토지를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더 잘 넘기겠죠. 토지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건설사 여기도 이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 이게 방 3개 이상이고요. 50에서 85제곱미터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룸, 투룸, 혼합된 주택도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매입 약정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에다가 우선권을 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공공 택지를 분양할 때 우선 공급하고요.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해서 이렇게 이른바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공공전세주택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개발할 때 그 해당 건설사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인센티브를 내걸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이제 더 많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와 매입 약정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이러저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강조할 겁니다.
네.
그래야지 많은 사업자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
그렇죠.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1호 공공전세주택이 경기도 안양에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19일 날 시작을 하고요.
이번 달 19일이요?
네. 5월 말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LH 청약센터 apply.lh.or.kr 가시면 공고문 있거든요.
네.
보시고 한번 시세 거의 80에서 90%라고 하니까 한번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기조는 공급.
네.
네,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공공 중심의 공급.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에겐 다가올 것인지 일주일 안에 뭐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사실 이런 반응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주와 그 뭔가 건자재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간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요 관련된 주택 공급 관련해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또 정부의 기조와 서울시의 기조가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왔죠. 1년 전보다 늘었네요.
이런 거 보면 왜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우리 기업인데 너무 잘해서 사실 1분기 매출이요 65조 원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해서 44% 늘었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이게 사실 증권사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30군데가 있으면 30군데에서 각각 예측치를 내잖아요. 그걸 평균한 걸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우에는 이 단순한 숫자가 잘 나오는 것보다 이 컨센서스를 얼마나 그 넘어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매출이 65조라고 했는데 이 컨센서스가 61조였어요. 4조나 잘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8조 9천억 받습니다. 그런데
네.
9조 3천억 원이 나온 거고요.
음흠.
사실 그 어제 나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통으로 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 정도 실적을 냈다 통으로 내고요. 이 부문이 있어요.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나누겠죠.
네, 맞아요.
예.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 뭐 소비자 가전 이렇게 부문이 나누는데 그 부문 실적은 이달 말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각 부문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사실 이달 말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추정하기로는 이 반도체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 텍사스의 정전 사태가 일면서 오스틴 공장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손실이 있고 생산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 대비 실적이 좋은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모바일 여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갤럭시 S20가 약간 좀 뭔가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1월에 출시한 S21 이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57일 만에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 이어폰 그 갤럭시 버즈라고 하죠. 그
그렇죠.
이어폰이 이게
무선 이어폰.
네. 무선 이어폰 이게 사실 이어폰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비싸잖아요.
비싸요.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이어폰이요. 게다가 요새 그 사람들이 유선을 쓰다가 한번 무선 이어폰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유선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소비는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좋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잘 잃어버려요. 재구매율도 높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소비자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막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냉장고가 너무 예쁘잖아.
예. 비스포크라고.
네,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실적 호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 실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업들이
네.
있는 거니까.
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냉장고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네.
인테리어 바꾼다, 가전제품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도 그렇게 잘 팔렸다고 그러죠.
집에 앉아서 TV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실적을 냈고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LG전자가 삼성전자와 약간 그 규모가 사실 비교가 지금은 안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일단 그 실적이 얼마나 잘했냐를 보면 LG전자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매출과요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년 전이에요. 12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8조 8천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39%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한 1조 2천억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1조 5천억 나왔습니다. 25% 이상 잘한 거죠.
네.
그럼 LG전자는 여기서 뭘 잘했냐라고 보면 이른바 이제 생활가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전은 LG다. 그런 뭐
백색가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생활가전 네.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에 있으면서 집콕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생활가전 수요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 생활가전이 얼마나 LG에서 이렇게 효자냐 중요한 사업 부문이냐를 알 수 있는 게 삼성은 그냥 이런 가전을 소비자 가전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냥 묶어서 해요.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어렵게 구분을 하네요.
이게 뭐냐면 에어 솔루션이 이 LG전자의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에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에어 솔루션이라고 묶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아니라
따로 뺐다는 거죠. 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군이 되는 거군요.
그게 왜냐면 에어 공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하대요. 생산할 때. 네. 그 에어 솔루션을 따로 뺄 정도로 여기서 그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 TV 담당하는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이제 사실 LG가 LCD를 접고 OLED로 다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원년인데 굉장히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LCD보다 OLED가 훨씬 더 선명한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싸지만 OLED TV를 많이 산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장 이게 그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있어요. 게다가 7월 달에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출범이 됩니다.
이게 또 큰 뉴스죠.
네. 네. 사실 여기가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게 좀 약간 슬픈 소식이지만 휴대폰 사업을 접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실적에는 더 호재로 작용하는 그래서 이게 2분기부터 접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 LG 전자의 네. 휴대폰 사업 접는 부분, 그러니까 뭐 선택과 집중 네네.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관련해서 뭐 반사 이익을 삼성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LG 폰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들이 LG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또 아이폰을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사실 그 LG가요 우리나라나 그 뭐 글로벌이 보면 되게 점유율이 작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60%고요. 삼성전자가 22%, LG가 3위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죠.
퍼센테이지가 높네요. 예.
그러면 9%를 누가 갖고 가냐인데 사실 LG가 이른바 안드로이드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체계가 다르니까.
그러면 LG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애플로 넘어가진 않을 테고 안드로이드 진영을 찾을 텐데 사실 LG전자 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 가성비가 좋은 우리가 S시리즈는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갤럭시. 네. 근데 A시리즈는 가성비 좋은 거잖아요. 그 A시리즈의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화를 하면서 이 약간 중저가 폰 시장에 가성비를 내세운 시장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중국 제품들하고도 경쟁을
네,
해야 될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가느냐 아니면 삼성이 갖고 오느냐 뭐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잘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업체가 그 갖고 있던 점유율을 우리 업체가 다시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LG 직원들이 아이폰 많이 산다는데
이거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제 느낌에는 사실 제 간의 동거인도 그거 LG를 다니면서
간의 동거인 네.
항상 LG 폰만 써요. 저는 주변에 LG 폰 쓴 사람은 LG 다니는 직원밖에 못 봤어요.
네.
심지어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두 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이폰과 회사에 쓰는 LG 폰. 당연히 LG 아예 애사심도 있고요. 사실 그 위에 임원급들 보면 무조건 LG.
뭐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네, 직원들 보면 너 왜 LG 폰 안 쓰냐라고 지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LG 폰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사업을 접으니까 의무적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개인의 욕구가 네. 아이폰 쪽으로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아이폰이냐라고 보면 어쨌든 LG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게 LG 디스플레이.
아 그렇군요.
기왕이면 네. 우리 고객 우리 계열사가 납품하는
연결이
게
되니까.
아. 두 번째로는 야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차마 삼성을 쓰겠니?
경쟁이니까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이폰으로 요새 그 힙한 MZ 세대가 많이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여전히 안드로이드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신박한 해석들이군요.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님 너무 멋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어려운데 이야기 쉽게 설명도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진아님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알고란 사랑해 주세요.
네, 경제 브리핑 알고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